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를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것이고 또 만화 영화나 혹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주인공이 가는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 이상한 나라일까요? 굳이 이상한 나라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등장하는 캐릭터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상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예측 가능한 나라라든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였다면 이상한 나라가 아니겠죠. 그렇게 주인공이 간 그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상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나라가 그렇게 펼쳐진다면 이상한 나라는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면 아마도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은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 생각은 이상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상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잠시 묘사하는 내용들을 조금 전에 성경 읽기를 통해 봤습니다. 그 나라는 말 그대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맹인이 보는 나라입니다. 저는 자들이 기뻐 사슴처럼 뛰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쩌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잘못된 시각과 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바꿔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 하나님이 우리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는 달리 한 명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저자는 다른 저자들과는 다릅니다. 이 누가는 성경 기자들 가운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출생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한국의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새롭겠죠? 아마도 이방인의 시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다 보니 다른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계층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누가는 외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입되었고 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누가복음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며 구약 성경과 굉장히 깊은 연관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나 상태를 기록하는 그의 기술 방식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그런 습성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조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는 자기의 기록 방식도 굉장히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기록을 하든 아니면 주제별로 기록을 하든 그렇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지역의 이동에 따라 기록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움직여갔던 그 지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십자가에 마무리될 골고다 언덕을 목표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 9장은 갈릴리 지역을 다루고 있고 13장까지는 유대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까지는 베레아 지역을 다루고 있고 다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누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의 포인트를 기적과 이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갈릴리 지역을 다루었던 그 1장부터 9장의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 하반절부터 그렇게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 속에는 기적과 이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전체를 보아도 그곳에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이하죠. 이처럼 특이한 방식으로 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해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장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건 뭡니까? 이전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4장 1절부터 내용을 이해만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기 위해 초청받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이 초청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 혹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 저 예수를 올무를 놓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죠. 하나의 올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우두머리가 돼서 예수를 잡는 계략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을 내몰고 있고 자기 식사자리를 배설한 겁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붓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신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과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되묻습니다. 너희 생각에 이 안식일날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자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쳐줍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모든 일을 멈추고 그렇게 지친 몸에 힘을 공급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진정한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참 주인인 내가 오므로 그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식일이 내가 오므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은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맛보는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전개해 나가는데 먼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식사자리와 같이 초대받았던 몇몇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예로 듭니다. 예수님은 홀로 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받은 자리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달리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서로 장난삼아 그랬는지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야, 내가 너보다 더 오래 믿었어. 내가 너보다 주인을 더 잘 알아.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서로 실갱이라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잔치자리에 가면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에서 신방을 가보면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상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근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다고 늘 긴 상의 끝에 앉힙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경험 안 해보셨어요? 끝에 앉힙니다. 근데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예요? 가운데 자리죠. 끝에 앉으면 어때요? 못 먹어요. 앞에 있는 김치, 뭐 시금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손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뻘떡 일어나서 떠올 수도 없고 알아서 떠다 주면 너무 좋은데 알아서 떠다 주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면 소문이 납니다. 아우, 최 목사님은 아주 올게닉을 좋아한다고. 김치, 시금치, 콩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없으니까 그것만 먹는 건데요.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주인이 앉는 다음 자리입니다. 주인이 앉는 그 가까이가 좋은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점점점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석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됐다가는 너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지혜를 선포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상석에 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인 행태는 그냥 한두 사람, 교만에 있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이룬 일들,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위한 삶,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지. 내가 한 헌금이 얼만데, 내가 행한 일이 얼만데,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못 앉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과 대화 속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청했던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자리를 배설하거든 이런 사람은 초청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벗, 형제, 친척,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초대하랍니다. 13절에 보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랍니다. 없고 헐벗고 못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고아, 과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결혼을 시키든 딸을 시집을 보내든 여러분들이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었든 그 자리에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중에 결혼식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야, 니네 몰래 결혼식하고 살아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결혼식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주하고 했던 게 뭐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자리가 있는데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될 사람은,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올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되갚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의가 충만해서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일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갖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갠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 드렸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성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요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괄세받고 자기 이름이 먹칠해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더한 것 같아요. SNS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너나 더 할 것 없이 알리기 바쁩니다. 어딜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마시는 물까지 사진을 찍어서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알려지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버려버렸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우린 못 삽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닫혀 있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과 함께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을 전해주자 함께 식사자리에 있던 한 젊은이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그 천국 잔치에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역시 내가 그런 복된 사람일 겁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또 듭니다. 그것은 잔치를 마련한 주인이 그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인은 잔치가 오래전에 계획되고 있음을 초청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고 이제 잔치가 열리려고 할 때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 초청장을 받은 자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두 번씩 보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날이 있으니 와주십시오라고 청첩장을 보냈고 또 마음을 담아서 이분은 꼭 와야 되니 이분에게 가서 사람에게 혹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오셔야 이 자리가 빛이 납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렇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지요. 아 그러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가야죠. 청첩장을 받아도 웬만하면 가는데 직접 사람이 왔다면.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도 그 청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첩장을 받고 종들을 통하여 오라고 청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유를 댑니다.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바빠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성을 들여 잔치를 배설한 거 내가 충분히 다 이해한다. 그냥 먹은 셈 치고 내 못 가는 것 이해해다오 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납니다. 어찌 보면 화를 낼 것까지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밭을 사서 오늘 계약을 완료해야 됩니다. 계약 완료하기 전에 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어제 소를 샀습니다. 오늘 소를 한번 시험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또, 그죠?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상황을 보고 화를 냅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잔치자리가 아무도 없으니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못 받은 자들 중에 그 못 받은 자들 중에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까 주인과 대화 속에 잔치가 준비될 때 그 잔치에 초대해야 될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아닌 겸손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채워지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잔치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이사야에서의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뜻이 뭡니까? 어떤 나라예요?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어디 가서요? 그 천국에 가서.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게 됩니다. 어디서요? 그 천국에 가서. 가난한 자들이 부해집니다. 어디 가서요? 그 천국에 가서. 건강한 자들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부자들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천국에 가시면 이상한 나라가 될 겁니다. 왜 나라가 이렇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시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줄 알았던데 이걸 하나님 싫어하시네?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만 만들어내는 불의한 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나라를 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그 잔치자리에 상석에 그들이 앉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된 가난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유대인들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펼쳐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까지 데려와 자리에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울타리로 가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울타리는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갈 자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에는 이방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의 혈통에만 있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는, 혈통도 끊어지고 지역도 끊어지고 나라도 끊어지고 민족도 끊어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상석에 앉히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를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잘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이름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억지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다리를 하나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에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천국 자리로, 천국 혼인잔치의 상석에 주님 옆에 앉히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여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식이 살아가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